웃음과 교양의 라디오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1991년에 벌어진 걸프전, 이라크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군 사이의 전쟁입니다. 걸프전은 언론의 역사에 있어서도 한 획을 그었는데요.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전쟁 전 과정이 생중계로 전 세계에 보도된 최초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달린 미국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제거하는 장면은 마치 미국의 군사쇼나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처럼 실시간 중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세계 곳곳에 자체 통신시설을 두고 24시간 방송을 하던 CNN 방송국의 차별화된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이 집안에서 전쟁 실황만 보느라 외출을 하지 않는 바람에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가 둔화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걸 CNN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10년 후 9.11 테러 직후에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걸프전과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의 시각에 익숙해지면서 전 세계적인 악인으로 굳어진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대 김봉중 교수님과 사담 후세인을 포함한 전쟁사 속 악인들을 만나보죠. 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20번째 페이지,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전쟁사를 들려주시는 전남대학교 사학과 김봉중 교수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전쟁사 속 악인들, 빌런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광기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야, 오늘도 그 주인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히틀러의 환생으로 불렸던 악의 축이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뭐 제 또래는 후세인이라고 하면은 뭐 9.11 테러 이후에 뭐 이라크 전쟁을 많이 떠올릴 것 같고, 저보다 좀 윗세대는 걸프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좀 걸프전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심에도 후세인이 있었군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예, 석유와 이 중동은 뭐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석유 패권과 또 소위 말하는 미국의 패권도 사실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다, 그렇게 단언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런데 20세기 초에 중동, 지금의 중동에 대량으로 석유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후퇴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의 민족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강대국들이 석유와 기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중동에 서로 이제 몰리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각축장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이게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를 주도하는 소련과의 냉전이 발발하면서,
예, 예,
이 중동 지역이 석유와 연결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게 됐죠.
예.
그래서 1921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아까 얘기했던 오스만 제국이 후퇴하면서,
네,
이제 중동에 많은 지정학적 변화가 생기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라크죠. 이라크에 유전이 발견되고,
네,
오스만 제국이 후퇴했지만은 영국이 한동안 지배를 합니다. 1932년에 드디어 이제 이라크가 독립을 하죠.
아, 예.
그러나 석유 때문에 영국이 개입하고 프랑스가 개입하고 나중에 미국도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세계 강국들의 정치, 경제, 외교의 각축장 중에 하나가 이라크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석유 때문에 좀 국제 정세가 바뀌고 뭐 전쟁이 발발 하기도 했습니다만, 반대로 또 전쟁에서 이기려면 또 석유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석유가 없으면은 일단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송이잖아요.
예, 예.
트럭이라든지 탱크, 비행기, 그리고 큰 해군 선박,
예,
이런 것들을 움직이려면 당연히 석유가 중요하죠.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되는 게 사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봤던 북아프리카에서 독일의 전차군단,
예,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그 독일의 전차군단과 이게 세계적인 전차 대결을 하는데 네. 결국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합군이 이기면서 사실 이태리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석유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우리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이 사실 베트남을 침공하잖아요.
네. 예.
만주사변 이후에 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베트남을 침공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게 석유를 수출을 막아버려요.
아, 미국이 화나서?
예. 석유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팽창, 제국주의는 그렇죠. 이제 그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이 A2판, 4판이다.
예,
미국이란 나라를 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유명한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을 해서
아.
그냥 이 미국을 딛고 가자.
석유가 끊긴 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게 이제 아. 미국과 일본이 그 전에도 이게 서로서로 이게
예.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배경은
네. 예.
미국이 일본의 석유를 수출을 이게 차단하면서
네.
일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군사력과 좀 직결되는 자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민감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후세인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79년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라크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요. 후세인이 이제 공식 행사 때마다 굉장히 좀 깔끔한 군복 차림으로 항상 등장을 하고 또 발포 사격 퍼포먼스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났던 히틀러 때처럼 좀 의도된 이미지일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일단 뭐 아시다시피 후세인은 독재자임에 틀림이 없고 그런데 본인의 아이덴티티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후세인이 1958년부터 이런저런 이게 군사 쿠데타에 개입이 돼요.
예.
실패하고 체포되기도 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68년 바스당의 군사 쿠데타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네.
자기 사촌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아.
후세인은 2인자가 되죠.
네.
그러다가 79년 사촌이 정권에서 권력에서 물러나고 이제 후세인이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군복을 많이 입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이전의 정치 경력이 군사 군대와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네.
하나는 이게 군복을 입으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위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카리스마.
예를 들어서 이강민 씨가 군복을 입고
진행을
저하고 진행하면
예.
제가 이게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교수님 왜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제가 깨갱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이 군복이라는 게 위압적인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예, 군복이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민족을 이라크 국민들을 이렇게 단합시키고 동질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후세인은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200곡 넘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부르라고 시키고요. 또 본인의 동상과 포스터를 이라크 전역에 배포하기도 하고 또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비밀 경찰까지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반대 세력에게는 아주 무자비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아, 뭐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후세인은 히틀러의 환생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무자비한 독재자임에도 득조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 이게 후세인 얘기의 무자비한 그 얘기를 하려면은 예시가 너무너무 많아요. 또 이게 또 어떤 부분은 방송에서 이게 하기도
아,
예. 그로테스크한데
예.
하나 예를 들게요. 아 79년에 정권을 잡습니다.
예.
그런데 정권 잡은 직후에 바스당 당원들을 큰 강당에 특별 소집을 합니다. 이제 후세인은 앉아서 이제 시가를 피우면서 아, 충성도가 낮거나
네.
예, 배반할 소지가 있는 당원들을 한 명씩 하면서 호출을 해요.
아.
끌려갑니다.
예, 현장에서.
예, 회의장 밖으로 이제 끌려가요.
예.
그 수가 무려 66명이에요.
예.
그 많은 수 중에서 내 이름이 호출되면 어떠나
아유,
그 긴장감을 생각해 보세요.
오금절이죠.
네. 예. 66명이 호출되고 끌려갑니다.
예.
그중에 22명을 죽여요.
즉시 즉결.
즉결 심판을
아~
합니다. 그게 제일 흥미로운 게
예.
그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찍습니다.
아, 예.
공개를 해요.
그렇죠. 국민에게요?
예. 왜 그랬을까요?
공포 정치죠.
공포 정치죠.
예.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죠.
예.
말 안 듣거나 사상이 의심하거나 조그만 반발 뭐 비판 네, 여지가 있으면은
니들도 까딱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잘 알려진 예시인데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입에 이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런 잔인한 극악무도한 테러를 예. 예, 저질렀죠. 또 하나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이란과 이게 10년간 전쟁을 벌입니다. 1980년, 88년까지 네. 8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이라크가 유리했죠. 아, 네. 그런데 중후반부터 또 이란이 반격을 하면서 이 전쟁의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해당 사령관을 부릅니다.
네네. 직접 아, 죽여요?
죽입니다.
아, 이 사람은 뭐 그냥 고민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후세인의 독재를 반대하는 세력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뭐 후세인의 악행에 치를 떨었다고 하는데 아 이게 너무 처참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후세인이 죽인 사람들을 좀 집계해보면 한 수십만 명까지도 본다는 얘기가 있다.
예, 뭐 공식적으로는 이라크 국민들은 5천만 명.
5천 명
죄송합니다.
아, 깜짝이야. 5천 명
정도.
예, 5천 명도 예. 엄청난 거지.
예, 예. 그중에 상당 부분은 화학무기.
화학무기를.
예, 써서는 안 될 화학무기를 써서 예. 예, 5천 명을 죽였고 아, 나중에 밝혀진 얘기는 훨씬 이게 다른 민족들 이란과 다른 민족까지 합치면은 한 3만 명 죽였을 것이다. 아. 이제 국제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천만에 곱하기 1을 해라. 곱하기 1을 하면 6만 명이잖아요.
아, 예.
적어도 6만 명 정도를 이렇게 화학무기 등을 사용해서 죽였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88년에는 네.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한 10만 명을 죽입니다.
아.
10만 명 이게 뭐 그래서 예, 상당 부분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네. 쿠르드족을 죽이는데 이게 죽은 사람들 상당 부분은 또 어린이와 여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끔찍한 공포정치죠.
그렇죠.
그래서 반체제 인사 자기에게 반대되는 혹은 그런 반대되는 이 모양새만 갖춰도 네, 네. 이제 희생이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누락된 집계수 누락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진짜 뭐 수십만 명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이라크 국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자 국민들에게까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러야만 했던 것인지.
네 마디. 네자.
뭐죠?
정권 유지.
정권 유지. 네. 아 역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뭐 자국민 뭐 다른 국민 할 것 없이 예, 그런 공포 정치를 펼쳤죠. 그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숙청을 당한 가정 혹은 뭐 다른 이유로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가정에서는 장례를 치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럼 사람들 울게 되잖아요. 예. 애도를 하잖아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아 슬퍼하면 안 되나요?
과도하게 슬퍼하면은. 체제 비판자다. 그래서 아... 또 비밀 경찰들이 체포합니다.
아니, 가족이 죽었는데 그래도.
네.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도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는.
야.
예, 그 상황이 사담 후세인의 공포 정치 예. 예, 상황이죠.
그 유족들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걸프전이 끝나고 10년이 지나서요. 이제 2001년에 뉴욕에서 9.11 테러가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후세인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사실 9.11 테러의 주범은 오사마 빈라덴인데
그렇죠.
네. 당시 이제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선포한 그 배경 네. 이유가 뭔가요?
이게 사람들이 좀 의아해한 부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있었고 오사마 빈라덴이 이제 주범으로 이제
찍혔죠.
사담 후세인은 사실 별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2003년 네. 부시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라크의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우리가 찾아서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이라크 전쟁을 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2001년 9.11 이후에 미국이 사실상 아주 혼돈 상태였죠. 그 상태를 이용해서 부시 대통령이 그때 이제 악의 축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네.
악의 축 중에 이제 우리 북한도
그렇죠.
예, 북한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 주 타깃은 사담 후세인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 아버지 부시, 자기 아버지 부시가 조지 H.W. 부시가 네. 1991년에 이라크와 전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걸프 전쟁이죠.
네네.
그래서 이라 사담 후세인이 이제 쿠웨이트를 침격하고 쿠웨이트를 이제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가 이제 그 개입을 하죠. 그게 이제 1차 걸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네.
2003년에 그 이라크와 전쟁은 2차 걸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때 네. 쿠웨이트를 이제 해방을 시키죠. 이라크군을 격퇴를 시킵니다. 그런데 미국이? 후세인을 살려줘요. 전쟁을 그냥 끝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베트남 전쟁의 그런 기억. 아. 이 전쟁이 너무 오래 가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만둘 땐 그만둬야 예. 된다.
정치적인 아. 이유 때문에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예.
그래서 많은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 네. 우리가 네오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네오컨서버티브. 네오콘들이 신보수주의자들이 그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해서 아. 위험하다 이거예요. 사담 후세인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후세인을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11이 터지고 이제 그 국가적인 그런 혼돈 상황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찾아야 된다. 그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을 이제 아, 벌이게 되죠.
그래서 후세인이 네. 타겟이 됐군요.
그래서 결국은 후세인이 이제 미군 특수부대 네. 2003년 12월로 기억되는데
네.
아, 미국에 생중계도 됐습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특수부대에게 체포되고 그리고 3년 뒤 2006년 12월에 네. 이라크 내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아, 교수형에 처하게 되죠.
예. 근데 뭐 현상금이 우리 돈 280억 원까지 걸렸다고 하니까 후세인이 죽었어야만 끝나는 전쟁이었고 실제로도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된다. 자, 전쟁사 속 악인들 후세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전쟁사 빌런을 좀 짧게나마 더 만나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의 주범이자 보스니아의 도살자로 불린 보스니아 학살 3인방이 있습니다.
예, 예.
세 명이군요.
네.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군인 출신 라트코 믈라디치, 그리고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 그리고 슬로보단 밀로시에비치라는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까지 세 명이 전쟁 빌런이군요. 학살 빌런.
예, 이 세 명이 사실 이게 유명한 보스니아 전쟁의 학살 주범인데 이게 1990년대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히는 1990년대 중반 얘기인데.
예.
이게 이제 정치 또 역사적으로 배경을 보면은 1989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네. 1991년에 또 소련이 해체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유고 연방도 해체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독립을 하고 치고 나왔던 게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아, 유고 연방은 이제 긴장하게 되죠. 세르비아 중심의 유고 연방은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예, 세르비아 다음으로 가장 큰 이 영토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하면 됩니다. 러시아가 이게 해체됐잖아요. 예.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데가 우크라이나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세르비아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가 민족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예.
그런데 보스니아의 구성원의 80% 정도는 보스냐크, 즉 이슬람교도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슬람교도가 있는 이 보스냐크 이게 이제 독립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네.
세르비아 계통이 이제 북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세르비아 계통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에서 독립국을 만듭니다. 이게
예.
스릅스카 독립국이죠.
스릅스카.
네.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결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이게 스립스카 공화국 간에 이게 예. 전쟁이 발발하는데 그 스립스카 세르비아계를 지원했던 게
예.
밀로셰비치
아,
세르비아
밀로셰비치.
대통령이 지원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라는 곳에서 대학살이 벌어진다고 하는
예.
그 맥락인가요?
예. 스레브레니차가 아, 전쟁 중에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스르스카 공화국의 접경지대에 있었습니다.
아, 예.
정확히 1995년 7월
네.
11일
네.
스르스카 공화국의 민병대가 한 1만 명 정도가 보스니아계의 그 이슬람교도 1만 명 정도가 이게 피난와 있던 그 지역을 민병대가 침공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은 네덜란드 유엔 평화군이 이게 주둔하고 있었는데
예.
쉽게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아,
그 보스냐크 만 명 정도 되는 보스냐크들을 더 좋은 안전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게 옮기도록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해서 트럭과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예.
다 옮겨요.
네.
이주를 시킵니다. 나머지는 남자들만 남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했을까요? 몰살 시킵니다.
아.
공식적으로 8,372명을 몰살합니다.
그 한순간에요?
한순간에. 이게 유명한 악명높은 스레브레니차 대학살이죠. 피난 이게 이주한 여성들도 네. 보스니아크의 더러운 피를 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집단적으로 강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1990년대 상황이죠.
맞아요. 이거는 진짜 히틀러 네. 때보다도 훨씬 네. 되니까.
히틀러 때하고 똑같은 이 용어가 그때 등장합니다. 인종청소.
인종청소. 네,
이게 수준이 낮은 네. 네, 세르비아의 통일과 독립과 이게 단계를 가로막는 네. 보수냐 그들을 우리가 청소해야 된다. 히틀러가 했던 네. 유대인에 대한 인종청소, 장애인, 네. 성소수자, 슬라브족들, 집시들이 했던 인종청소하고 똑같은 그런 아. 인종청소를 이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예. 아 그때 이게 뭐 CNN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계하는데 예. 그때 이제 그때 에트닉 클린싱 인종청소라는 이게 얘기를 예. 그때 저는 좀 소름이 끼쳤어요.
오.
아 이게 역사에서 반세기 전에 히틀러가 했던 것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히틀러 예방주사 강한 거 맞았으면 면역이 생겨야 된다 그랬는데
예. 이제 더 심한
더 심한
물론 이제 희생된 사람의 숫자로서는 뭐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지만은 그 근본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 인종 청소의 주범 이 믈라디치가 당시 범행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수천 구의 시신을 유기했는데요. 그게 한동안 이제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까지도 발굴 새로 작업이 발견되는
지금도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기억이 나는 게 작년 11월 경에 또 이렇게 시체들이 나와서 근데 언론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뭡니까? 일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은 아직도 이 믈라디치와 카라지치를 영웅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아,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둘이 지금 한 사람은 죽고 둘이는 지금 수감 중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찬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끔 이 정치인들이나 이게 그 엘리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스레브레니차 이게 대학살이라든지 인종 청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비극은 약간 과장됐다.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서방 언론이 과장시켰다. 그리고 또 전쟁 중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너무 이게 세르비아 사람들을 이게 악마로 몰고 가지 않았나 이런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보스니아 전쟁이 지금은 소강 상태고 사실 끝난 것 같지만은 그 갖고 있는 증오 쓴 뿌리, 쓴 뿌리 그다음에 쓴 그루터기는 아직도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다 꺼지지 않았다. 다 없어지지 않았다. 아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스니아의 학살 3인방까지 김봉준 교수님과 기획했던 네 번의 전쟁사 시리즈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구상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언젠가는 혹시 정말 전쟁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게
잠깐
전쟁사
좋았습니다.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전쟁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실 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방금 전에 인종 청소 얘기를 했지만은 네. 우리가 악마 히틀러의 예방 주사를 맞았지만 인간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똑같은 혹은 더한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전쟁사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확률적으로 독재자들이나 이게 필요 이상으로 권력이 모이는 곳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각성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근대, 최근대 현대에 와서는 국제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각성을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전쟁사.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 잡다한 전쟁사 사전. 두 달에 걸쳐서 역사 속 전쟁들과 또 악인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까지 만나봤습니다. 김봉중 교수님 다시 또 뵐 수 있길 바라면서 그동안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